다시 한번 물질과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간증문 쓰기를 이제 오늘 해서 정리해서 아이들을 세울 좀 여유가 없어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남자친구가 쓴 간증문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자 올라가는 친구가 쓴 줄밖에 없어요. 저녁 기도의 시간이 제일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는 몰라서 그저 주여, 주여라고만 계속 외치며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는 앞으로 매일매일 기도할 마음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설교도 말씀도 모두 좋았지만 제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신 기도 시간이 저는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남자친구가 쓴 겁니다. 예.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남자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가 쓴 글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용서와 감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멘.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여자친구가 쓴 글이에요. 수련회가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주일만 나와서 주일 예배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목자로 섬기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보고 싶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 때문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안 쏜다는데 자 저희 중고등부 중학교 2학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2 올라가는 여학생이 쓴 글입니다. 저는 둘째 날 밤 기도 시간에 저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맨 처음에 주여하고 외치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려서 흐르고 있었고 주님께 제 마음에 찾아와달라고 지금까지 마귀 때문에 찢기고 공허해진 제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욱신거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 그때 저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은혜를 받는 건가, 설교를 들은 건가 고민을 했는데 괜한 고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남자친구가 쓴 글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매일 하루에 큐티하고 말씀 한 장 꼭 읽고 적어도 기도 5분씩 매일 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사소한 것으로 화내지 않는 것,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을 결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할 경우에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에 열심히 식어버렸던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까지도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은 교회와 또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부어주시는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는 거죠. 수련회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성령님 체험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방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이제 앞으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결론을 요구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의 앞에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네가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 어떻게 할래?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가 수련회 통해서 하나님 경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이후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당장 교회를 떠나고 당장 내일부터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인격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일 오후 함께 예배하는 이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이후의 삶,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이 무엇입니까? 노란 글씨 시작! 영적! 본문 1절 다시 봅시다. 왼쪽으로 왜 잘리나요 이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지금 바울 목사님은 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1등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영광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착하게 살아서 영광 돌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너 성령님 체험했다면 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는 영혼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바울은 시작합니다. 권하노니라고 하니까 부드럽게 권면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강요하다, 강하게 주장한다, 재촉한다, 거듭 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당장 그 다음 주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를 또 지키지 못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어떠한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가치를 진짜 알고 있다면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영어 단어는 worship이죠. 이것은 가치를 의미하는 worth로부터 왔습니다.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worship,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배보다 우선순위 삼아야 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를 예배하라고 지은 거야. 찬양하라고 너희를 지었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아서 피곤한 것입니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계속 힘이 든 겁니다. 삶의 문제와 짐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찾아보고 계좌로 헌금 보내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예배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시간 되면 갈게요. 별일 없으면 갈게요. 예배는 시간 있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확장해보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헌신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과 재물이라는 말은 같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재물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완전한 단번에 재물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제사의 재물은 필요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뭘 죽여서, 내가 죽어서 피 흘리며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 끌고 와서 싹 죽인 다음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각을 뜨고 자르고 잘라내고 기름 떼고 콩팥 떼고 피를 다 쏟고 자르고 자르고 각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의 자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각나고 산산조각이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드렸는지 아십니까? 빻고 으깨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내 뜻과 내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원어는 절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의미죠. 요즘 청소년, 청년들은 찬양하다 손도 잘 들어요. 손 드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항복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겠습니다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죽어서 예수님으로만 사는 삶의 시작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이 펄떡펄떡 개구리처럼 살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점심 메뉴는 뭐를 할까? 어디 놀러 갈까? 주중에 있는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아, 시험 공부하려면 시간 없는데 예배가 언제 끝날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늘 찬양단 찬양이 왜 저러나? 장로님 기도는 왜 저러나? 목사님 설교는 왜 저러나?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완성된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예배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그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아멘. 여러분 근데 잘 살펴보세요.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행위, 우리가 드리는 물질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자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상태,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었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그럼 나 예배 못 드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설교의 단위에 설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연약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영적 예배자가 되시길,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침은 명료합니다. 시작. 이 세대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본문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실원회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너희들, 이제는 이 세상 문화, 이 세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 어떻게 살려고 하라는 것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구리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그릇 쓰시는지 알아요?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그릇이면 뭐예요? 더러운 게 묻어있고 음식 찌꺼기가 묻어있고 똥 같은 죄가 묻어있으면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고 진흙그릇 같고 구리그릇 같고 내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알고 날마다 하나님 뜻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들 또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세대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이라고도 하죠.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의 특징은 사람을 목적으로 다루지 않고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세대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해 봅시다. 만약 나의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좋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닐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돈과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실인 줄로 믿습니다. 밑에 있는 글씨 우리 친구들도 크게 읽으세요. 시작!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다음날 12시까지 일어나서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는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잠언 10장 4절 말씀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되지만 성실하게 살아야 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그치? 성실하게 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돈과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두 번째, 자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것. 아, 쟤는 3만 원짜리 피자 먹는데 왜 우리 집은 왜 만 원짜리밖에 못 먹어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또 열심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청지기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고 심는 것이 마땅한 청지기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우리 친구들 구정 명절 설날 옵니다. 세뱃돈 많이 받을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뱃돈 100만 원 받았어. 11조 얼마야? 벌벌벌 떨리지, 그치?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100만 원 다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이 9은 쓰게 해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 생각을 바꿀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섬김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들로 연약한 이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잘렸네요. 할 수 있는 한이에요. 시작!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마지막에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밑에 있는 거 당신들의 지갑이 시작.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난 당신들의 회심을 믿지. 돈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사실 돈을 버는 때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물질에 대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청년의 때가 돼서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부딪혀서 신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이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돈과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우리 학생들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대는 또 어떤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음란한 세대입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다다른 세대입니다. 2018년 2월 15일 유치원 때부터 8년 동안이나 알고 지내고 있었던 남학생 두 명이 한 여학생을 아파트 상가로 나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 여학생이 나오자 2월이라서 너무 춥지 않냐고 하면서 아파트 노인정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가해자들은 이 성폭행한 것을, 강간한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피해 여학생을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여학생은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 쿨하게 넘기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 남학생들이 계속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마치 무용담을 전하는 듯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소문을 들은 다른 학생들은 이후에 이 피해 여학생의 SNS를 찾아와서 2대1로 하자, 나랑도 하자, 모텔 가서 하자, 익명으로 성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다른 학교까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피해 여학생이 그래도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냈던 하나 남은 친구마저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이 피해 여학생을 이간질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얘를 찾아와서 야, 네 하나가 우리 학교 망신을 다 시킨다면서 각종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들이 이 여학생의 일기장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채 1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8년 7월 20일 이 여학생은 인천 연수구 한 주택에서 목을 메어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성폭행 가해 남학생들은 소년법이 그 당시에 적용돼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세대.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애도 그래요. 이 세대의 타락과 음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 이 사건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는 너무나도 쉽게 음란한 것들을 접하고 중독으로 빠지는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 아이가 자기 친구 유치원생을 그 성행위를 하는 것들로 이렇게 성추행하는 그 뉴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애기가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과거에는 음란물, 비디오, 친구가 하나 갖고 오면 그거 돌려보느냐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름 적으라고, 이름 적으라고, 아이씨, 내 차례는 언제냐고, 못 보고, 아이, 왜 나는 못 보냐고, 이러고, 걸렸다고, 뺏겼다고. 여러분, 그런 시대였는데, 이 시대는 다 봐요. 손 안에 휴대폰 다 사주시지 않습니까? 혼전순결에 대한 가치관 자체는 없습니다, 이 세대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서 좋아, 사랑해, 그러면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또 그렇게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영화, 드라마, 듣는 가요, 웹툰, 피임만 확실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대는 성교육,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냥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아닌가요? 인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에 대해 그 결과로 오는 끔찍한 결과, 에이즈, 성병, 정신질환, 이런 것들은 미디어에서 나오지 않죠.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 영화, 잘생긴 남자애들이 나와서 막 서로 뽀뽀하고 하면 애들이 보면서 와, 멋있어, 저런 것도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 세대가 이런 세대.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 약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의 영향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따라왔다면 이제는 과감히 포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돼.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버리라 하셨어. 이 세대는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대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다다른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또 이 세대는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도 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숨쉬고 살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오고 대부분 시간 이 세대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엄마 아빠 일하는다고 바빠가지고 애들이 뭐를 보고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지금껏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나의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져야지, 맨날 똑같아요.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다른 누군가의 외부의 도움으로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가 너 변화해라, 너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 결단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시작.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 아멘.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크게 임하실 때, 충만함을 받을 때 은사와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자체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대의 문화를 즐기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부모가 아무리 감시를 해도, 뭐 하는지 쫓아다녀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겨울 수련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그 은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겨울 수련회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금방 돌아가서 또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또 거룩하지 못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다가, 또 여름 수련회 참석해서 매 수련회 때마다 그냥 발목만 채우는 얕은 은혜만 경험하는 찌질한 우리의 인생을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서 이제 다음 여름 수련회 때는 내가 겨울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에는 내 허리까지, 가슴까지 완전 그 은혜에 잠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야곱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고 마하나임이라고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단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